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생활을 보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나 할 거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친히 역사하심을 항상 이렇게 체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우린 또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보이는 위의 풍경은 비행기 탄 사람만이 보이는 거지 지상에 있는 사람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풍경이나 지금 그 비행기 위에 거나 우리가 가보지 않은 많은 곳의 풍경을 우리 지금 그 텔레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본 일이 사진으로도 본 일이 없는 사람, 테레비나 어떠한 것으로도 본 일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오키나와에서 온 한 자매가 눈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눈이라는 게 하얗게 이렇게 겨울에 내린다 하는 거는 아는데 눈을 본 일이 없어서 그걸 설명을 들어도 감이 안 잡힌다 그래요. 그런데 동경에 와서 눈을 처음 봤다고, 자기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게 눈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뭔가를 모르지만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가지고 허공에다가 손을 맞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불공을 드리거나 무슨 선왕당에 가서 빌거나 뭐 나무에게도 뭐 하늘에도 바다에도 다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거기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말하자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뜻대로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그뜻 가운데서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를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하는 거를 각기가 정하는 거예요. 꽃이 나는 나비 될래 하고 나는 물고기 될래 하지 않습니다. 민들레가 나는 해바라기 될래 장미 될래 하지 않아요. 장미가 나에게서 가시를 빼주십시오 안 하고요. 각기 만들어진 대로 살리시는 대로 그대로 순응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화답함이에요. 근데 유독 인간만은 안 그래요. 내가 나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건 싫고 저렇게 싫고 도대체가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많은 결과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정말 뭐를 원하는지도 내가 모르게 되어버렸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리고 욕구만 많은 거예요.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렇게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고 싶고. 근데 그 욕구도 노상 변합니다. 거기에 제일 시달리는 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남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이 괴롭히고 뭐 하다못해 하나님이 날 괴롭힌다고까지 해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삶은 사는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고 살 길도 갈 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고 또 살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하루는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가, 참 인생은 사는 게 번뇌가 많은데, 고뇌가 많은데,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괴로움이 족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생이 정말 자기 존재 가치나, 자기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대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잔뜩 지고 시달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모든 환경이 있어도 이 갈등과 고민과 이거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는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참 가장 불쌍하다. 얼마나 그 고민이란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꽃을 이렇게 보면 꽃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무를 봐도 꽃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모든 우리 주위의 자연들을 보면 하다못해 개나 모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고민이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민하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삶이 고통이 많고 번뇌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안식하고 평강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하고 평강은 단어는 아는데 마음이 맛보지 못한 겁니다.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순간에 뭐 바람이 불면은 또 흔들리는 마음이고요. 구름 하나가 내 생각 속에 이렇게 하면은 해가 금방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들의 기억과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시달리고 스스로 고통하고 번뇌합니다. 아, 하나님이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뭔가 좀 알아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나?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나는 최고라고 말하기 좋아하지만 사실은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뭐 열등감을 가지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자존감, 정체성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하루에 괴로움이 족하더라. 그리고 70, 80 살아야 수고한가 슬픈 뿐이고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는지 뭐 하는지도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거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 내가 뭐를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를 정말 이렇게 물어봐도 또그 사람 자신이 생각해봐도 답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일본에 정신병 환자가 참 많아요. 거기는 배고파서 정신병이 되진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정신병이 되는 게 아니라 배도 부르고 부모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학교도 다녔고 그것도 되게 대학 다니든지 아니면 대학 졸업했든지 그런 학력들을 갖고 있어요. 대학교 다니는 그 학생 생활 속에서 그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무력증에 빠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대학까지는 들어왔어요. 죽어라! 학교 들어가야 된다, 학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미국은 대학에 들어가기 쉽고 졸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과정의 공부가 그때부터 공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국은 대학이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가기만 하면 졸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정말 나 자신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밥을 먹어도 내가 왜 먹는 거를 아는 것이요. 내가 잠을 자도 왜 자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면 자도 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놀아도 물건을 사도 내가 쉬어도 뭐 여행을 가고 뭐를 얻은들 판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무슨 말을 하냐면 무의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길에 가면은 젊은 애들이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멍하니 앉아 있어요.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막 몰려다녀요. 그 몰려다니는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가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몰려다닌들 그 무리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몰려다니는 것도 방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소외돼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를 거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발길이 움직여지지 않는 젊은이들을 무수히 봅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이렇게 엄마들의 푸시가 크지요. 부모들의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졸업하는 데까지 막 푸시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누구 때문에 해요? 부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 경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요. 내가 정말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직장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견디기가 어렵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참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은 그 고생을 왜 해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그 물질적인 투자와 모든 수고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한 인간의 행복이 나오질 않고 한 인간의 그 자존감이 정체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이요 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받아들일 때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에 마음이 모두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했으면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아내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내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한 아내의 그 남편으로서 내가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빠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 안 하면 어떡해요? 무책임한 거지요. 그리고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지만, 왜? 엄마 아빠의 보호나 그 인도함을, 유익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엄마 아빠가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길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니까 애들은 거기서 왕장왕장해요. 애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도 그냥 세상에 따라갔다가 또 자기 맘대로 갔다가 하니까 애가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 양육하라고 하지만 구약에 보면은 자녀들을 정말 앉아도 일어나도 나가나 드러나가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온 집안에, 아니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쭉 부모에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먼저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어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른이라는 것은 다 어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은 다 뭐예요? 섬기기 위한 것이라,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를 섬겨주셨고, 예수님의 삶이 본된 삶이었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생활할 때 아이들 학교가 한 학년 한 학급밖에 없는 시골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한 180명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동네에다가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에 와서 어린이 그 집회에 참석했고 또 제가 성경책을 주고 했던 그 사람이 150명이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그 마음은, 내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뭐하고 그거보다도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거기에 사는 존재가 그들을 위한 것이요, 그들을 부르는, 그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거기다가 살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위해서 거기에 세우셨다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의 그 이름을 부르더라도, 길을 걷더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딸이에요. 거기에다 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항상 한국이라는 이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제가 달고서, 그 이름표를 달고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아무개로 보지 않아요. 한국 사람으로 보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요. 왜?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그거거든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보는 데서 정말 부담이라고 할 거 없이 그거를 자나깨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근데 제가 이민을 와가지고 여기 한인교회에 오니까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는 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라 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빛끼리 싸우는 것 같고, 빛끼리 거기에서 뭔가가 막 얽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둠의 빛이라고는, 나 하나라는 그 의식 때문에, 애들도 나보고 예수님 보지요. 나 안 믿는 남편도 저를 통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안 믿는 모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 사람들이, 애부터 노인까지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든 지나가든 장사 아줌마든 누구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세워져 있다. 그것이 제 의식 속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지금 30여 년 이어져 와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도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 한국에서 하나님의 그 만나게 하심 외에 제가 옛사람을 만나지를 않아요. 저는 옛날 동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친척 몇 분 만나요. 그래도 다 주 안에 계세요. 그 외에 제가 누군가 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 택시를 타나 비행장에 내리나 뭐 아무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딸로 여기 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리라 하는 그 의식, 그것은 굉장히 긴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당당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행복한 것이기도 해요. 내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괜히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고 괜히 누구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니고 나는 여행 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산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모든 인생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아는 자요, 그리고 믿는 자요, 성령으로 인해서 파송받은 것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프다, 슬프다, 어렵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 싫어, 저거 하고 싶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눔으로서는 다 합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나의 싫고 좋은 것으로 하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이러고 싶어요, 저러고 싶어요를 말 안 합니다. 왜?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듣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나 가래도 괜찮고 올해도 괜찮고 설에도 괜찮고 노래도 괜찮고 뭐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잘 듣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하게 해주세요. 아마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상한 삶 산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정말 미쳤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언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를 또 물어봐요. 나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스케줄을 제가 안 갖고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에 제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물론 가르쳐 주시면 압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도 알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케줄을 안 가지셨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 스케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케줄을 만들어도 이거가 만약 내 스케줄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희 아이들 어려서부터 니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자. 그래서 선교사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는 이방 어떠한 나라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유다든 사마리아든 땅끝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군에 갔을 때 너는 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서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 건가를 보여주러 거기 보냈다. 왜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이혼한 그 사모님을 보고, 아, 그 사모님은 이혼한 그 자매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게 하나님 거기에 보내셨구나. 몸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뭔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우리가 누구한테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더 커서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행하도록 보내신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바다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강에도 물고기들이 있고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흙탕물에도 생명체들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닷물이 짠물이고 강물이 있고 냇물이 있고 흙탕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 있는 곳에 모든 사람 있는 곳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으로 파송되려면 우린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거기로 가야 돼요. 아파하는 자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나가서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나는 더럽히기 싫으니까, 나는 낮은 곳에 가기 싫으니까, 나는 그 욕먹는 곳에 가기 싫으니까. 나만은 궁궐 속에서, 온실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비웃음 받지 않고, 돌맞지 않는 그곳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다 가리라.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못 쫓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궁궐에 안 계셨어요. 대접받아서 세상에서 높임받는 곳에 안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계셨고,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고울고울에 사람들에게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와 제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상반되고 다른 거. 나는 편안한 게 좋고, 예수님은 저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그냥 가는 것이요. 하나님 뜻이라면 행하시는 건데, 나는 하나님 뜻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 뜻이 먼저 나가고 싶고,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를까 봐뭐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내 뜻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왜? 예수님하고 다르니까요. 이번에도 한국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뜻 아닌 줄도 알고 이 인도하심이 지금 샬롬 미니스트리 십몇 년 전에 시작됐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주신 건줄 알고 있고,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차곡차곡, 차근차근 인도해 주셨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도 지금 한국에 집이 마련됐다. 이제 가서 1년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되고, 그리고 그게 1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또그 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또 낯선 생활. 또 이제 다른 생활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제가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떠돌이가 조금 객지에 가서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항상 머뭇거립니다. 그게 확 가지지가 않고요. 좋아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참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 뜻이 내가 원함, 나의 어떤 정욕이나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사는 자체를 하나님의 살리우심이라는 표현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 육체의 그 통증이라는 거는 제가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여유를 주지를 않거든요.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는 뭐 죽고 싶다가 아니더라도 뭐 살고 싶어만 하는 그런 어떤 그 홍조띠이든지 그런 내 육의 즐거움, 내 육의 가벼움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요. 왜 살리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라는 것, 그 엎드림, 그 헌신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개념적이라든지 또 의무나 그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욕 먹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흙인 나를 소금 되게 하셨고, 어둠인 나를 빛 되게 하신 거거든요. 없는 것과 같은 나를 지금 존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있으나 없으나 이 세상 돌아가게 돼 있고, 내가 살으나 죽으나 이 세상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살게 하심으로,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요. 이 굉장한 거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내가 무엇이간 내가 그게 이렇게,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나를 후대해요. 나그 사람들한테 후대받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후대를 해요. 사랑받을 아무것도 없는데 형제들이 나를 사랑해줘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제가 정말 받기에 당연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떤 때는 황송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뭔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냐면, 나는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않아 하고 오돌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미안해요. 왜 나는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형제들한테도 사랑받고 있는 지금 실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똑같이 사랑받고 있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 그는 항상 사랑받지 않아 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볼때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뭐가 나아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라는 데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니까 아니었어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아니었어요.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겠다. 겸손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아니할 수 없는 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안에서의 강권함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겐 항상 있었어요. 그래, 바울이 부러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시는 그 마음이 뭐예요? 아무 인류 누구도 받을 자격 없어요. 인류 누구도 하나님한테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가 아니에요. 먹을 거 주소서, 나를 그이 땅에서 누리게 하소서지. 그들은 죄에 대한 그 어떤 심각성도 없었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강권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할 만큼, 그래서 그 치욕을 당하시고, 그 놀림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벌거숭이 되어 사람들 앞에 높이 달리시는 그러한 그 모욕, 그러한 그 고통, 그것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쓰신 가식 면류관에 그 모형들이 있지요. 이게 진짜 이렇게 가시 면류관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가시가 진짜 굉장히 크고 좀그 날카로워요. 그게 머리에 쓰여질 그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부모에게 아무리 사랑받았다는들 그런 사랑받지 못했고, 남편에게 아무리 사랑을 받았다는들 그런 사랑받지 못했고, 연인에게, 자식에게, 누구에게 사랑받았다는들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그 사랑은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도 받은 일이 없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사랑받았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다. 나는 사랑받아서 너무나 행복하다예요. 사랑받아서 너무나 좋아. 그게 넘치음이에요. 그게 사랑의 강권이에요. 사랑받은 그 기쁨이, 사랑받는 그 감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게 정말 마음에 감춰둘 수 없고, 마음에 담아둘 수 없고, 어떻게 주체가 되지 않아서 튀어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의 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하게 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권세로 행하십니다. 어떤 권세로? 사랑하는 권세로. 사랑하는 능력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게 만드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도, 나를 핍박하는 자도, 내게 돌 던지는 자도, 내게 침 뱉는 자도, 나를 죽이는 자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 능력이 그냥 안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밀쳐내는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강권이에요. 거긴 갈등 없어요. 만약 갈등하고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 줬잖아요. 사랑해. 내가 말씀대로 살아드렸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게 하나님 앞에 다 공적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것이 감사가 되지 아니하고 감격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능력에 대한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공로 삼는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자예요. 행위로 내가 했다 하면은 그것은 은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는 것은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일도 내가 없어야 되는 일이고요. 내가 이 땅에 소금 되는 일도 내가 없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고담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는 내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다 죽어서 이제 나는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살 길은 딱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지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때 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선교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많은 질문들을 해옵니다. 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대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하는 마음속에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어떠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구하는 자체도 뭐예요? 죄지요. 말하자면 살아야 되는 거 외에 지금 내살길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 나 어떻게 살아요에 대해서 답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나왜 살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줬는데, 계속 어떻게 살아요, 왜 살아요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내가 원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같이 예스 해주기 원하는 거야. 내편 들어줘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하기 싫은 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예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에 예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예스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들의 문제를 놓고 자기들의 것을 나한테 갖다가 물어보면 나는 모르지요. 나도 모르는데, 내 것도 모르는데. 내 것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셨으니까, 계획을 가지셨으니까, 그대로 하시옵소서고, 반드시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해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군소리가 많고, 뭐가 이 하나님하고 스텝이 잘안 맞고 하는 나의 그 자꾸 뒤처짐, 아니면 앞서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항상 비춤을 받으니까, 참 내가 하우불이다. 어쩌면 이러냐. 그래서 또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죄로 고백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 안에 살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면목 없대든지 하나님한테 죄송하대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없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혔다는 그것이 내게 매일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것이 복음이니까 매일 내가 죽노라니까 내 안에서 이제는 행하시느니가 주님이라.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뜻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선한 뜻을 갖고, 다시 말하면은 뭐 선교라든지 교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형제들을 이렇게 돌보고 싶고 하는 그런 선한 뜻을 갖고 생각을 하다가도 절대로 그건 기도도 못 해요. 왜? 그거 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니라 이게 지금 내 뜻이기 때문에 뭐가 오래가고 뭐가 얽혀들을 것 같으니까 겁나서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멍석 깔아놓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 뜻만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딴거다 제해 주세요. 딴거다내 머리에서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저는 거친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벌렁벌렁하고요. 누가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피하고 싶어요. 가까이 안 가고 싶어요. 시장터도 그렇고 사람이 많은 번잡한 것은 차가 번잡해도 하여튼 번잡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뭐 조용한데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몸이 힘드니까 일단은 그런 그 먼지 나고 냄새 나고 소리가 크고 뭐가 시끌시끌한 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특히 도끼를 품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 거기 쫄랑거리고 쫓아가야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고 싶어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또 어디 가고 싶어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 하게 하심에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근데요, 그렇게 살아서 저는 사라져 왔다는 것이 너무나 제가 생각해도 기이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이 없고요. 나를 위해서 산 삶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그런데 사라져 왔어요. 정말 탈진돼서 육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하고 마음도 잿더미 같고 아주 아무 생각도 백지장 같고 한 그 속에서도 매일매일 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자냐 두려워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 내가 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안에 있으니까 내가 봐도 뭐예요 이 세상에 나는 쓸모가 없어요 아니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살리셔서 형제들을 섬기게 하시고 가족들도 돌보게 하시고 손주들도 하다못해 해상관부터 뭐 그 애들 나서 그 몸으로 돈은 하나도 없는 번 일이 없는데 또 내가 사람들한테 베풀어요 베풀 만큼 주세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쓰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그 감격 왜냐하면 그게 다 주님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제 스스로가 말씀 그대로 하심을 봅니다 이번에 제 외삼촌을 구정 때 이제 세배를 가서 만났어요 제 외삼촌은 카톨릭이셔요 거기에 그 제 사촌 외사촌 그 형제들의 아이들을 조금 했을 때 본 아이들이 지금 한 10년 만에 보나 아이들이 다 대학교 지금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저를 소개해 얘가 굉장한 아이라고 얘가 마리아 같은 아이라고 뭐냐면은 얘는 한 번도 돈을 벌고 뭐를 해서 쓰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얘 거는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상회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살리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얘는 참 그 특별하게 사는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다 특별합니다. 그냥 저도 그렇게 정말 바람처럼 살아도 살려주시지만 어디에 심은 꽃인들 어디에 나는 샌들, 어디에 그 헤엄치는 물고기인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살리우심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갖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가 전선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신다 그랬어요. 듬으로 떨어져도 아는데. 듬으로 팔리는 그러한 그 참새 한 마리의 그 가치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물며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거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 부모가 너를 잊어버리고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내가 너를 잊는 일이 없고 너를 버리는 일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시인들 안 받고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게 정말 실감될 때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은 뭐라 그래 다이너마이트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라 이렇게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워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흩어졌다가 내가 성령을 보내려니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다들 모여서 다락방에서 비밀리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다 뛰쳐나갔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심이 없어집니다. 먹고 살 것, 땅의 것 걱정 안 해요. 그 나라와 의가 임해버린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구할 게 없어요. 이제는 나가서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살리라. 나는 살았어요. 나의 집도 살았어요. 근데 너도 살아라예요. 우리가 너도 살아라가 없으면 전도 안 하고 복음 전할 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 원하기 때문에 제가 아파서 너무나 힘이 들고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아침에 일어날 필요가 없고 밥술을 뜰 의욕이 없어요. 근데 아픈 형제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 기어설에도 가서 또 일으키고 마음으로 품고 그거는 제가 봐도 참 미친 짓같이 해요. 남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가족들이 보면은 저게 웬일인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살려왔어요. 그들의 존재가 저를 살렸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들이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서 내가 성겨서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으로 제 마음에는 그냥 그들이 아프지 말았으면 그들이 생기가 있었으면 그들이 행복했으면 그들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 있지 사실 내가 뭐를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주리라는 그러한 능력도 안 가졌고 그러한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저의 몸을 안 아끼고 저의 삶의 뭐든지 시간이고 뭐를 계산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강권하심 속에 있으리라. 사랑의 강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기도 하고요.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보세요. 힘이 들어 보세요. 숨 쉬는 것도 힘이 들을 때 우리 웃을 기력 없습니다. 나 기뻐요, 즐거워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 사랑하는 건 즐거운 일이라. 그래, 제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합니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그 사랑합니다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얘기할 수 있어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또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지 못하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요. 나만 사랑받아서 좋아가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만 사랑받을 거야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랑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서 솟구칩니다. 강물처럼 바다처럼 넘쳐가요. 처음에는 샘물처럼 자기 하나 채워나가지만 그러나 자기로서 절대로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러지만 아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큰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요? 사랑해도 사랑해도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크리스찬은 단적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는 자여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어떤 삶 속에서라도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두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통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이 땅에 살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러 오셨고 영생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악인도 죽지 않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게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때인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공로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케 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